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또 참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일주일 사시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든지 또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로의 말씀이 있다면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읽으셨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은 의미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말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말에는 그냥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느낌과 감정이 항상 수반됩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격려가 될 수도 있고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 대표적인 것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자에게 상처를 주기 가장 쉬운 말은 옷에 관한 말이랍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주지 않을 방법이 뭐냐? 가능하면 옷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존심에 관계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적어놨는데 보니까 아예 옷이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상처가 된대요. 그리고 남자들한테 남자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못하느냐 그런 말이 남자에게는 가장 큰 상처가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보다는 그래서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아 얼마나 행복할까요? 당신은 참 예모가 있습니다. 마음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만국 공통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환한 미소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까? 네, 그러면은 저한테 좀 환한 미소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꼭 당신만은 만나고 싶습니다. 아, 그런 말은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위로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요리 교실을 하면서 요리 교실이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는 그 과정에서 30분 동안 제가 그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건강과 음식과 성경을 어떻게 잘 접목을 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을까 참 기도하면서 30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요리교실에 한 분이 항상 올 때 보면은 이 앞머리를 두 가닥을 이렇게 그 여자분들 그 멋이 그런 게 있는 모양이죠.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오시는 분이 계세요. 아, 그래서 이 도마에 이렇게 쓰려면은 머리를 숙이고 도마질을 하는데 아, 그 머리가 꼭 도마에 닿을 것 같아서 제가 그것도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놓으면 항상 그 머리가 쭉 내려앉는 게 보이니까 이 사진을 이렇게 포스팅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야 이분에게 어떻게 좀 상처가 되지 않게 좀 말을 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 사진을 제가 찍으려고 하니까 예쁜 얼굴이 머리에 다 가려서 얼굴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속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속상한 것처럼 그렇게 말했더니 그 다음 주에부터 오는데 이분이 탁 해서 완전히 셰프 모자 같은 걸 탁 쓰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얼마나 이쁘게 사진에 잘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등산할 때가 있습니다. 등산을 하는데 산에 등산하면 어렵습니다. 힘들고. 근데 이제 한 반쯤 올라왔는 것 같은데 내려가는 사람이 그럽니다. 아,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직까지 멀었어요. 아직 반도 못 왔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 벌써 반이나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이제 곧 정상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과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말을 할 때 소망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언급하지 마라 그랬는데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옷이 예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옷만 예쁘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옷이 예쁩니다. 브러치가 예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옷이 잘 어울립니다. 브러치가 잘 어울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쵸?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소망을 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될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아, 정말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스슴치 않고 이것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시작되는 것이 뭔가 하면 간절한 예수님의 권면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거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제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그렇죠?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너희들이 세상에 맞닥뜨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시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정말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너희들이 지금은 나와 함께 있어서 그래도 그런대로 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가서 하늘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한 헌신을 계속 위협하는 불확실한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큰 근심이 우리에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은 성경이 말할 때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환난만 우리에게 주는가?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데 왜 환난만 주는가? 그러나 그 쾌락은 잠시 잠깐이고 결국에 가서는 세상이 주는 것은 환난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것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빈센트 필 박사라는 분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긍정적인 삶에 대해서 아주 많은 책을 저술한 그런 유명한 사람이죠. 이 빈센트 필 박사님이 거리를 걷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매우 괴로운 표정을 해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필 박사님이 그랬습니다. 아니 자네 무슨 근심이 그렇게 있길래 왜 그렇게 얼굴이 죽을 상이냐고 그랬더니 말씀하십시오. 요즘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하나가 지나면 또 하나가 꼬리를 무니까 참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필 박사님, 어디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이 없을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있지. 딱 한 군데 있다. 그래서 아니 그것이 어디냐고. 왜 그곳에 가고 싶냐. 아유 그런 곳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필 박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공동묘지라네. 그곳에 누워있으면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이 없지. 그래서 이 젊은이가 눈치를 금방 채고 아니 박사님 그럼 저보고 죽으라는 말입니까? 죽지 않으면 근심 걱정은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 노먼필 박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걱정이 많대요. 그럴까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항상 노한대요. 노. 뭐든지 하면은 부정적으로 노. 그런데 이 박사님은 노 해도 좋지만은 그 노를 거꾸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전진을 나타내는 온이 된대요. 예,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사고를 가져야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근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근심, 그리고 남편에 대한 근심,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 건강에 대한 근심, 노후에 대한 근심, 죽음에 대한 근심. 근심이 끝없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한 이 심리학자가 연구했는데 보니까요, 근심하는 것에 거의 30, 40%는 아직 지나간 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30, 40%는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근심이고, 진짜로 지금 근심해야 될 부분은 한 8% 되는데, 그것도 별로 큰 일이 아닌 것에 대한 근심을 하는 것이 한 8%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근심을 안 해도 될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이 세상에 근심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근심이 이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것으로 인해서 좌우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근심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 근심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아시면은 근심에 의해서, 근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근심이 있지만은 여전히 근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좌우되지 않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심에 좌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근심 많은 세상에, 비록 근심 많은 환경 속에서 살지라도 우리가 근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그러한 삶 살지 않도록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평안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정과 건강 170페이지를 보니까요, 한결같은 평안, 진정한 마음의 안식은 오직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그 하나의 근원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뭐하고 같지 않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요, 이 치료봉사에도 보면은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인생이 운영되는 삶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인생이 운영되는 삶을 가르친다. 걱정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걱정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이 운영되는 삶을 살게 되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평안은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해지고 형통하며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연합에 전적으로 합류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딱 보면서, 그럼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근심하지 않았을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아니 당신은 근심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을 읽으면서 큰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제가 감동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괴롭대요. 근심이 되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예수님께서 근심하셨어요. 왜 근심하셨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권면하시는 그분께서 내 마음이 근심스럽다, 내 마음이 괴롭다, 내 마음이 민망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 그분은 우리를 근심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의 근심을 그분께서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든 근심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근심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우리가 깨뜨릴 수 없는 사랑의 줄로 서로 연합하였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은 진짜로 이별하는 것이 아니란다. 이렇게 헤어지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경험한 것과 같지 않단다. 나는 십자가에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두 번째 사망을 그곳에서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헤어지는 것은 그런 헤어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헤어지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경험한 것과 같이 않단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 염려하마.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또한 나를 믿어라. 제가 이 책을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아라는 책입니다. 이 메시아 책은 물론 이 100% 다 성경을 바로 번역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영성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곳에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그 근심을 다 짊어지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또한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근심이 다 없어지진 않겠죠. 우리의 가슴 속에 생각이 다 있는 한 어떻게 근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근심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좌우되는, 정말 요동치는 그러한 삶 살지 않고 굳건히 한 목표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근심으로 인하여 삶의 방식이 좌우되지 않을 방법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두 번째는 집에 관한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집.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어떻다고요? 그할 것이 많도다. 여러분, 그할 것이 많도다. 이 말씀은요, 하늘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집은 좁은 집이 아닙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그할 것이 많은데 넉넉하다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모습을 볼 때 도저히 그곳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곳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예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 그 집에는, 그 집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넉넉하다.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집에 대한 애착이 참 많대요. 그래서 20대, 30대는 집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집을 못 사서 근심하고, 40대, 50대는 집값이 내려갈까 걱정하고, 그리고 60대, 70대는 집을 어떻게 관리할까 근심하고, 80대, 90대는 집을 어떻게 물려줄까 근심한대요. 그래서 평생 집 때문에 근심하는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는요, 성경이 말하는 집에는 세 가지의 집이 있습니다. 첫째 집은 우리가 사는 집입니다. 여러분, 그 집이 좋습니까? 그 집이 우리에게 정말 평안을 줍니까? 휴식의 공간, 그렇죠? 우리의 삶의 터전 하면은 그것은 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죠. 그 집도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집이고요. 두 번째 집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그렇습니다.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집을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 집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의 장막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의 장막집을 몇 년 동안 썼는가 하면은 54년을 썼습니다. 앞으로 우리 저의 장막집을 몇 년 정도 더 설 수 있을까요? 제 세대가 되면은 한 120살까지는 산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 70년은 더 쓰겠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장막집 몇 년 더 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장막집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장막집에 혹시 또 문제가 있습니까? 장막집이 잠도 잘 자고 해야 되는데 잠도 잘 안 오고 근심에 사여 있습니다. 두 번째 장막집. 이것은 사실은 첫 번째 집보다도 어쩌면 더 오래 가지 못할 그런 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집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있는 장막집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집이 또 성경에는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죠.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것이 세 번째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는 집이, 세 가지의 집이 있는데 두 가지 집만 아무리 좋아봐야 세 번째 집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시적인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집을 자꾸 넓히고 자꾸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그런 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첫 번째 집은 정말 불이 나서 없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집인 것이죠. 여러분, 장막집이 너무나 중요합니까? 건강이라 하면은 정말 뭐 모든 것을 다 먹는다면서요. 지렁이도 먹고 군뱅이도 먹고 뭐 달팽이도 먹고 다 먹는다면서 건강에 좋다. 건강! 내가 정말 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집이 얼마나 소중하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좀 더 소중하게 잘 지키려고, 좀 더 소중하게 오래 살려고. 그런데요, 그것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 첫 번째 집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집을 제대로 잘 돌보지를 못했는 모양이에요. 첫 번째 집 짓느라고. 그래서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이 걸렸는데 이 사람이 아주 욕심 많은 구두쇠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평소 때는 기도를 안 하다가 그래도 급하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천국에 갈 자격이 전혀 없는 못난 사람이오니 이 세상에 계속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병이 나았더라도 그 사람 죽습니다. 두 번째 장막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집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장례설교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장례설교를 하면은 제가 항상 생각나는 그 성경절이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음미해 보시면은요, 굉장히 의미 있고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고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왜 낫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장막은 모든 사람이 어떻다고요? 이와 같이 됨이라.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됨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더 유심히 보셔야 될 대목인데요.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내 자신을 유심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장막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 가꾸는 것 중요합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에 초점이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집을 어떻게 하든지 구해야 되는 것, 중요한 인생의 한 가지 이루어야 될 그런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집을 어떻게 늘리고 어떻게 증축하고 중요한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한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좀 더 건강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집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유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바로 세 번째 집. 그 세 번째 집은 아버지께서 지으신 집인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그 집. 그 집은 넉넉한 집이래요. 넉넉한 그할 곳이 많대요. 그할 곳이 많대요. 누구든지 갈수 있는 그 집. 그 집에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근심 많지만은 그 근심의 삶의 방식이 좌우되지 않을 두 번째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너에게는 첫 번째, 두 번째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심에 의해서 내 삶이 요동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고 정말 내가 한 목표를 가지고 그 영원한 하늘집을 향하여 오늘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갈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저녁 설교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드십시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손을 다 들었대요. 여러분들은 손 들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오늘 저녁 천국 갈 사람 손 드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늘 본향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속해서 살더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가야 할 곳, 그 하늘 본향을 잊지 않는 그런 항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근심하지 않는 그 근심으로 인해서 삶의 방식이 좌우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길. 내가 가는 곳을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아유, 그랬더니 도마가 딱 그걸 듣더니 의심하는 도마, 아니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 14장 6절에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퍼뜩 오래 생각하지 말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가는데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네,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로 가는데 제자들이 그 길이 어딘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다라는, 내가 길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고 모든 삶을 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 근심으로 인해서 요동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방법으로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그 길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굳이 그렇게 죽으시면서 보혈을 흘리신 이유가 뭔가,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내가 길이 되기 위해서,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희생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삶의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길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안 많았으면 안 많다고 이야기했을 것이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처소가 뭐예요? 그쵸? 있을 곳이잖아.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우리 이번 야영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 야영에 우리 함께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이 서부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근심이 없는 삶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야영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는 그 믿음, 집에 대한 확신,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근심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신앙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